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자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과 또 아가야 사람들과의 갖게 된 그러한 관계, 교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사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를 받아서 파송이 되었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그 하게 하심을 좇아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역사하여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러한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혈연관계 또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자기들이 어떤 그 자기 의사를 갖고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 친구할 거야 뭐 이 사람 싫어 이러면서 관계들이 맺어지는데 지금 성령으로 인한 관계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관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의 관계요 또 그 하나님의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지어진 그러한 가족들이 있고 그러한 내 한 몸으로 묶여진 더불어 살아야 되는 생명 공동체 속에 나는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가족 가정, 집집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어느 집의 가족이고 어디가 내 집이고 그런 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아니면은 그냥 독불장군 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자기 삶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그렇지 어느 교회를 나가면 다른 교회를 가면 안 된다든지 뭔가 그러한 조직 속에 그러한 그 뭐랄까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어떤 교인으로서의 그 어떤 관계 속에 꼭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지 않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인 거지 거기에는 음부의 권세, 사람의 어떠한 육의 힘이나 지혜나 어떠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키울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일꾼들도 세우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고 스스로 모든 그 몸의 부분 각 지체들을 배치하시고 상호 연락하고 상호 교제하면서 또 합하면서 연결되어 가면서 스스로 사람 가운데 세워져 나가신다.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그들을 걱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성령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가 그들을 항상 품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고, 축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데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정말 늘그 고린도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그는 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이 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게 세상의 말이지만은 세상에서는 뭐가 같이 합해서 손을 잡았다가도 놓으면은 그냥 것만이고 부부가 됐다가도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형제 간에도 그냥 관계를 끊고 하는 거 세상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어진 맺어진 그러한 관계는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을 끊는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러한 것,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평강의 띠를 힘껏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의 띠는 하나 되게 하는 띠입니다. 멀리 있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그런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자식이 아니고 마음에 들어서 부모가 아니듯이 부부도 사실 마음에 들어서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이해하고 지킨다면은 그렇게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짐이 되고 내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내게서 좀 떼놓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속에서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사랑에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일이 있는 그것이 조건된다 그럴까? 그것이 있어야지만 사랑도 할수 있고 용서도 되고 그래야 또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섬기라. 그 섬김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이에요. 내가 선생이니까 나 따라와, 내말 들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앉혀놓고 그 옆에서 시중 드는 집사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섬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성령님이 마치 우리의 그 집사가 돼준, 일꾼이 돼준 것처럼, 우리의 종이 돼준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야단을 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그리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야단치면서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거는 정말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체면 지키려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인 그 바울이 성령을 쫓아서 사역하면서 성령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에는 정말 당당함으로 그리고 귀히 여김으로인 거예요. 말 그대로인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어떠한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접받고 뭔가 대우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권면할 때에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 오히려 책망이 많았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이 이제 바울의 편지를 그 읽고 나서 많이 수정되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게 정말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또 권면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돌에 새겨져서 전달이 되었지요. 그 중간에 그것을 하도록 쓰임받은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뜻대로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아래 있으면서 그 율법이 적힌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그래서 수건을 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수건을 쓴 이유 중에서는 그 수건이 그 빛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내려올 때는 그래도 광채가 있었지만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광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어지는 것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수건을 썼다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광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얼굴이 빛난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어떠한 그러한 그것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멋있게 생긴 얼짱도 아니고 몸이 아주 건장하다든지 사람의 눈을 끌만한 그러한 그 몸매를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학력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어떠한 것을 봐서라도 그분이 참 훌륭하다. 그분을 참 따르고 싶다. 그분에게 그러한 외모적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고 존경심이 가고 그리고 그를 높이고 싶은 그러한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약한 자, 지혜 없는 자, 그리고 힘없고 비천한 자, 없는 것과 같은 자를 택하셔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높이고 성령으로 사는 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바울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율법적으로 그 바리새인으로서 경건주의자로 그렇게 해서 살았지만 많은 성경 말씀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본능, 그의 갖고 있는 육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는 사람들,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보일 만한 건 거예요. 멋있는 거, 좋다고, 또 훌륭하다고, 굉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거를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해가 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여기고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자기가 거하고 거기에서 발견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그 교회, 그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요. 그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받은 직분은 화평케 하는 직분이요. 부탁받은 것은 화평케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후서 3장에는 의의 직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의의 직분은 인간의 의롭지 못함, 선하지 않은 것을 다 인정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인간의 의는 다 부인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뭐랄까 존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광채가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를 우러러봤습니다. 그를 정말 굉장히 생각했어요. 그래도 또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자기들이 어려우면 금방 모세에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택하심부터 역사하심, 보내심, 역사하심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영광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이 영광받는 그러한 직분, 그러한 자리,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모세와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나으냐.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시름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뭐예요? 의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또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더 나은 직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영광,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은 뭐예요? 모세가 높임을 받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눈이 비추어서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광채를 가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아무 볼품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경이 어떻다,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재주가 있다, 내 IQ는 어떻다, 내 뭐가 어떻다 어떻다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주님만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사는 그들이 오히려 더욱 낫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받는 영광은요, 호산나 하던 사람이 금방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인기 있는 사람들 스캔들이나 어떠한 부정 그런 거가 터지기 전에는 그 사람이 막 우상처럼 막 높이다가 어떤 사실이 그것도 새로운 게 아니라 10년 전에 무슨 그 어떠한 과실이나 어떠한 그 사람의 그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터지면은 몰매 맞고 그 모든 인기가 완전히 거품처럼 없어지고 그냥 매장되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지금 듣고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게 내가 좀 힘들다고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아로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들 수준이에요. 뭐 누구가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들에게 좋게 보이고 칭찬받고 그들에게 악망받고 그들에게 높임을 받은들 그거는 정말 허망한 거라는 얘기. 그러나 그것도 영광은 영광이지요.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며 얼마를 그거를 지향을 해요. 겉만 보고. 하다못해 크리스찬들이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럴 때그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실격자가 될까봐 자기 육체를 치는 그러한 그의 내면적인 갈등과 내면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춤을 받고 그 다루심을 받으면서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기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역을 하고 아직까지도 바울이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 하면서 그 칭찬받는 그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기사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그 호산다라고 악망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생각 속에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네가 나를 쫓아오려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역임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니예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각오해야 되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의심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안 받느냐? 그건 복음의 색깔,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이 분명하지 않아서지요.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 그러한 일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어떠한 미움을 받고 시름을 받아도 그것이 훨씬 더 고귀하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육신의 정력과 욕심 때문에 구습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을 쫓아서 간음하며 그리고 부를 쫓으며 명예를 쫓으며 자기의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경계시키면서 그리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여기서는 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다. 그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가장 그 섬기는 사람이 모세하고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치만 그들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들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래서 죽이는 의문이다 라고 합니다. 의문은 옳은 글이에요. 글은 옳은데 그 글 때문에 우리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야 판정을 받는 겁니다. 그 글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예요. 그러나 살리시는 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다시 다 그 값을 치렀고 너희는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 구원을 했다.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면은 그들은 뭘 보냐 하면은 주의 영광을 본다.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 자기를 그 눈부셔서 보지를 못하니까 수건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건을 쓰시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보는 눈은 복되다야.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갖지 않은 분인데 성령이 눈을 뜨게 하면은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벌거벗고 목 있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받고 채찍질 받고 또 배경으로 보나 가진 돈이나 뭐 몸매나 뭐를 봐도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는요 빵을 먹을까 아니면 병 고침을 받을까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할까?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좀 해방할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니에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그의 그 영광을 못 본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읽을 때에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다. 말하자면 진리를 볼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못 본다. 모세만 보고 율법만 보면은 그 위에는 복음 그 위에는 하나님을 못 본답니다. 성령으로 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토하게 되고 그 죄에 용서하신가 씻어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만 보면 내가 열심히 행하고 내가 열심히 그거를 지켜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다 잘하고 있다. 지켜 행하고 있다. 형제들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장님이라고 그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걸 알긴 하면 좋은데 자기들은 본다 하니까 더 문제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게 되었다. 구약을 읽을 때에 아직도 수견이 벗겨지지 않았고, 아직도 특수의식, 아직도 선민사상, 아직도 내 힘으로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내 잣대가 옳다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업수여기고 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요, 하나님의 지으시고 살리우심을 받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기도해드리고 내가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하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은혜 주셔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계속 비교 경쟁하고 시기하고 계속 자기 우월감 속에 그렇게 자기를 높여가면서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왜 그러냐? 마음이 완고해서 그 마음이 덮어져서 수건이 가려져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빛 가운데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 마음이 정말 무저갱같이, 무저갱이라는 게 그냥 밑바닥에 없는 그러한 그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암흑이라 할지라도, 흑암 그 속이라 할지라도, 어떤 늪 속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거긴 빛인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다. 열 개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늪과 같은 마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벌거숭이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어디로 언제 튀어나갈지, 어디로 흘러나갈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생각, 꼬리꼬리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생각들. 그러나 말씀이 비추면 그것이 다 벌거숭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다스리시고 낮추시고 그거를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왜 둔해지냐? 자기가 옳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힘쓰고 뭐하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내가 잣대 위에 있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잣대 위에 하나님까지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냐 아니냐, 선하냐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냐 안 하냐를 내가 지금 자꾸 내 손에다 놓고 내 생각 안에다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하시다고 그분이 선포했으면 그분은 늘 선하신 거예요. 그냥 살아계시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자비롭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올려놓고 재고 내가 그런 거를 그렇다고 느끼나 아니나 내가 판단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그분에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자고하고 있는지, 예수님도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는 듣되 그들의 행동하는 거는 따르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들은 모세를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를 그들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특별하고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정말 그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가운데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누가 벗겨줘요? 수건은 벗어지는데 누가 벗겨주냐? 주님이 벗겨준다.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수건을 내가 썼다고도 생각 안 해요. 내가 가 했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벗어지고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거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본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예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이라는 거는 너무 강한 빛도 보지 못하고 너무 약한 빛도 보지 못합니다. 똑같이 빛이라고 해도요. 너무 멀리 있어도 못 봐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햇빛 똑바로 쳐다보는 그런 내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눈에 사실은 참 안 좋은 걸 텐데 누가 빛을 계속 쳐다볼 수 있나. 햇빛과 해와 우리와의 거리가 그만하니까 그래도 그 내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가깝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타버린다고요.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안으로 봄으로서의 그 판단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그 한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은 점과도 같은 바다의 물방울과 한 물방울과도 같은 그러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은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본 것을 계속 생각 속에 입력하고 계속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를 어려서 만난 사람은 어려서의 저를 저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저를 만난 사람은 지금의 저를 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의 모든 것이 다 해서 저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일면만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같이 생활해 온 사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기억하는 그 일부분만 놓고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랑 쭉 같이 있었으니까 오랜 시간 있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잘 알아. 제일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벌써 자기가 내린 거지 실제라는 거는 사람이 계속 자라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을 아시고 우리의 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요새 잔디밭에 민들레가 많이 나서 아주 그 때문에 참 골치예요. 따지고 따지고 또 캐줘도 민들레 캐는 게 보통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손이 아프니까 정말 젓가락도 들지 못하게 손가락이 다 그 힘줘서 빼니까 아무리 그 호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로 되는 게 아니고 해고 해고 또 해야 됩니다. 매해 약을 뿌리는데도 그래요. 근데 가게 가니까 민들레 풀을 민들레 이파리를 팔아요. 민들레가 약도 되고 이제 그 뭐죠? 먹잖아요. 저도 일본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민들레 따다가 그 나물 해줘서 아 민들레도 먹네요 하면서 그 씁쓸음하고 한거 제가 나물 해서 먹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마당에서 그 민들레 뜯을 때 그거 먹으려고 떼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자라지도 않고 그냥 해요. 근데 제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이제 그 잡초를 캐고 그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엄마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왜 그거를 저렇게 뽑아 버리느냐라고. 그치만 그게 꽃밭이니까 펴서는 안될 곳에 피니까. 민들레꽃이 참 이뻐요. 저는 민들레꽃을 이렇게 꽃 있는 데만 따가지고 넓은 접시에다가 물을 넣고 그 꽃을 댕동댕동 뛰게 하면 그게 며칠 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도 잔디밭에 있으면 그게 정말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좋다, 나쁘다, 뭐하다 할 때, 우리들의 그때의 상황, 그때의 내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잔디밭에 있어서 지금 나한텐 고칫거리지만, 민들레가 죄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못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도 서로 평가합니다. 내 입장에 따라서 얼마 전에 잘 아는 부인이 와가지고 사위 때문에 너무나 막 흥분을 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 딸에게 험한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게. 내가 큰 소리 한번 안 지르여서 고이고이 키운 딸인데, 뭐, 당장이라도 데리고 갈, 그 헤어지게 할 그러한 기세예요. 이해도 되고, 뭐, 하지만. 근데 그 사위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상황이 또그 사람의 자라온 많은 배경이 물론 그 부인의 딸과는 전혀 다른 그런 데서 자랐고 살았고 지금 누가 봐도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꽉차 있는 그러한 지금 환경 속에 그 사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뭔가가 잔뜩 쌓여 있다가 그냥 자꾸 폭발하는 게 부인 같아요. 그렇다고 원래 부인을 학대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 뭔가 정말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있고 또 상함이 있고 그러한 증세들이 보통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소위 말하면은 그냥 좀잘 생활하면 또 진통제 먹으면 될 그것이 그 약도 안 듣고 그러한 정도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증세가 그냥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환자는 증세를 갖고 있고, 그건 병이다.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뭐한 그런 평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이 손을 쓰실 것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뭐예요? 내게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를 청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정안 되면 딸 살리고 아들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때에 정말 죽게 생겼고 하면은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실 테니까 스스로 도망치지는 마라. 스스로 뒷걸음은 치지 마라 하고 제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제가 아니니까 못 견디겠다. 힘에 겹다라고 본인이 도망치면 또 거기에서 길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릴 것도 아니고 죽일 것도 아닌 건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자유, 수건이 벗겨짐으로써 받는 자유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주의 임재를 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못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슬프고 내가 외롭고 하는 그런 모든 자기 연민에서부터 내가 주의 것이라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니, 내가 주의 영광을 본다니, 내가 무엇이 간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 그러한 내가 그분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이 나를 받으셨어.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너는 내 거다 하시고 나를 그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거기에 거하도록 해주셨어.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냥 목에 물리는 정도. 그냥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나가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 참았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펄펄 뛰었지? 왜 그렇게 좌절했지? 별거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건 많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수준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좌절하는 형제들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하나님 아니다. 좌절하는 게 당연해. 모든 징계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나라는 생각, 내 입장, 내 감정, 나 하는 거기에서부터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더 벗겨지면 자유함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저는 이 사람의 종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죄의 종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속에서 사는데 나는 하나님 거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지만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큐티를 할 때도 방해하는 게 자기가 안 하면 자기가 방해꾼이지만 또 사람이 나 쳐다보라고 얘기하고 나랑 상대하자고 그러고 또 일을 시키고 뭐하고 하느라고 또 방해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와 주 안에서의 관계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은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의 그 자유함이라는 게 어떤 자유함인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나 잘못했으니까 못났으니까 나 싫어하실 거야. 나 벌 주실 거야. 감기만 들어도 무슨 일만 나도 무슨 그것만 해도 금방 하나님이 나한테 때리시나 나를 치시나 나를 멀리하시나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유함은 나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으로 다 치루어졌다.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치루어야 될 어떠한 벌, 어떠한 값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뻔뻔해진다, 둔해진다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뻔뻔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얘기지. 그거를 이용해서 그래 내 죄값은 다 치루어졌으니까 또 죄 짓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아닙니다.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을 쫓아 살면 죄 짓지 않는다. 육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절대로 육을 쫓아 살지 않게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으라가 우선인 거예요. 죄안 져서 성령을 쫓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에서부터,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또 하나는 죄책감. 저는 일본에서 하루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단한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를 어떤 것도 없어를 아마 하루에 수천 번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슴에다가 매일 새기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저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어려서 이렇게 해서 그러나, 다 죄의 결과, 그 열매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속삭이면 내가 엄마 속삭여서 그러나, 내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죄책감, 그 참소, 그거를 이겨낼 수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말 자기가 잊지 않도록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의 죄책감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은 나를 괜찮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수준에서 네가 어려서 그렇게 해서 네가 그때 그렇게 고통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잘하려고 했고 그 결과도 그것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쳐요. 어떤 사람을 상하게 했다고 쳐요. 상하게 한 거는 잘못한 거죠. 상한 사람에게 그거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어요.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그것으로 인한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참 형벌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 보혈로 너의 주홍같이 붉은 죄다 흰눈같이 씻었다라고 해주시는데, 내가 계속 죄책감 속에 있고 계속 죄의 멍에를 지고 정말 나는 나는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의 그 공로와 나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것을 내가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갖다가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그 참소를 받고 내 마음이 너무나 좌절하고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내 죄의 열매로, 내 죄값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위축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서 너무나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근거인 보혈, 그 근거인 십자가, 그 근거인 예수님, 그분만이 저의 정말 소망이었고, 저의 숨통이었어요. 저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항상 제가 제 자리를 이렇게 점검할 때 글로 돌아갑니다. 나를 숨쉬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다 나한테 공치사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모해도 나는 높아질 것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보혈이 아니면은 설수 없는, 살수 없는 사람이 나의 그 죄책감을 갖고 살았고, 나의 죄의 멍에를 갖고 살았고, 내가 스스로 그 위축되어 살았고, 정말 죽어 마땅하다면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데에 나는 그냥 한표 던질 거예요. 아니, 전부 다 던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신 그분, 그 살리우심에 제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의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시는 대로 사는 것만이 나의 삶의 길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껏 살아온 자유예요. 어느 조직에도, 어느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그분에게 매여서 그분에게 그 속한 자로서 그분의 하게 하심에 거기에만 정말 머리 박고 살아온 그러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지체들을 이어주셨고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 죄책감에서부터 죄의 형벌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율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그분이 이루시라예요. 내가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거를 갖고 그 말씀대로 잘 하고 있나 아니나를 내가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노상? 그 하는 그런 거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게뭘 제대로 알고 있으면 특히 제 내면을, 제 발밑을,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고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는 것이요. 말씀이 그 뜻대로 하도록 마음을 세워주시고 하게 하시는 그분의 하게 하심의 능력이지 내게로부터 나가는 게 아니니까 저 들여다보고 내가 율법하고 맞는지 아닌지, 내가 율법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그 말씀 앞에 하게 하시옵소서 늘 자신을 내어드리는. 왜냐하면은 나는 사랑하기 싫고 사랑하는데 지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 있고 사랑하기 싫은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한결같이 누구에게든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작은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스스로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내가 못 지키고 내가 못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던 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설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러한 거거든요. 또한 가지 자유는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어도 살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팔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힘들면은 죽음을 택해버리는 그러한 인생. 그거는 어떤 면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한번 죽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안 죽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 죽음이라는 거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냥 단한번 죽는 그 죽음 말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일. 사람들은요, 힘으로 돈 주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뭐 하고 강권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미끼를 줘서 너 이거 해주면 내가 성공하게 시켜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자유예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죄값 치르려고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이러한 모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은혜로 내게 누려져서 내 마음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의 그 자원함이 그냥 사랑으로 나오고 사랑으로 행해지는 것이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그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그 사랑은 내 죄가 큰 만큼, 내 죄가 깊은 만큼, 내 죄가 나를 어떻게 해도 그 죄에 종된 거기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 스스로도 어떻게도 해방될 수가 없고,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씻어질 수가 없고, 거기에서 구원될 수가 없는 그 나를 하나님은 건져주셨고, 용서해주셨고, 씻어주셨고, 완전히 그 율법에서도 해방되었다.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는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뭔가 움찔거리며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또 무슨 말씀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또 지켜 행할 수 있나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라고 그러실까 뭐 이런 모든 두려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거는 내게 좋은 것이요 내게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뭐 내게 축복이다. 자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게 즉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되는 그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친히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를 내삶 속에서,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또 형제들 안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상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입니다. 사람이 와서 내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것 외에는 제가 그 마당일을 하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뭐 이제 그래요. 그거를 하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살리우심을 배워요.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요, 내가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제가 저를 비춤받고 제가 저를 깨닫게 되고 삶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의 살리우심의 그 법칙. 정말 계절 따라 그리고 정말 날씨 따라 그리고 그 흙의 질또 나무들 그런 모든 것 따라서 그 일어나는 일들 보여지는 것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의 살리시는 모든 것에서는 신성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쁘다, 뭐 꽃을 쳐다보고 이쁘다 이거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별을 보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거는 인생들에게도 다른 사람들,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우리들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을 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서 점점 예수님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 점점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영광을 누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건이 거쳐져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보인다예요. 세상 사람 모른다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육에게 칭찬받고 영광받으려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가려진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을 키우려고 옷을 그렇게 입었고 그렇게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해도 뭐를 해도 다 소문내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것만 하고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말만 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쫓아 사는 일들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헐벗고 굶주렸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꼭 그러한 삶, 바람같이 떠도는 삶, 거기에다가 억울함 당하고 마음에 살 소망이 없는 사형 언도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을 그들이 통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리셨다.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갈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셨다가 결국은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제껏 살리신 분이 다만 목숨을 연장시켜준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리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것이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가 결국은 같은 길을 가는 너희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요. 또 너희들이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잖아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바울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은요, 성령으로 사는 모든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사신 예수님에게 계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모든 제자들 속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조직이나 부가 어떠한들 성령님이 그들보다 약하세요. 그들을 겁내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요. 능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능히 이기게 하리라. 그분의 사랑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고난이야 힘들고 아프고 다 어렵지요.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 그 영광을 지금 바울은 마음의 수건이 걷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모든 사도들이 아니 우리들까지라도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은 복된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언제든지 열린 길이요. 그 길이 언제든지 복되고 정말 우리가 사는 오직 한 길입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느니라. 그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